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십니다. 우리가 6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 칭의와 성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칭의 위에 성화되어지는 건물이, 즉 성도의 삶이 세워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어요. 오늘 6장 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구절도 참 오랫동안 오해되어져 왔던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물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놓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무슨 의미로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바울이 우선적으로 물 세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기서 물 세례를 믿고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물 세례가 침례라는 것을 또 뭐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아시다시피 번역자들은 헬라어의 그 밥티조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음역을 했을 뿐입니다. 즉 헬라어 철자를 그대로 이렇게 옮긴 것뿐인데요. 왜냐하면 밥티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 사전에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약 한 20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밥티조는 머리를 염색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그들의 머리를 자주색으로 염색하고 다녔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위 밥티조 집단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나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거나 또는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의 성화의 필수적인 세 가지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는 위치적인 것이고 한 가지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 위치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는 그 물건들을 만약에 산다면 말이에요. 그 물건마다 거기에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같은 거요. 여러분들 무슨 장난감을 하나 사더라도 무슨 용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하더라도 그 뭐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혼자 조립하기 힘들죠. 거기 안내에 따라서 조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라 이렇게 쭉 조립해 나가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성도로서 생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내문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19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이죠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좀 더 개인적으로 설명해 보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나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방의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실제로 그곳에 가서 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뭐 갈보리라든가 뭐 해골 골짜기 뭐 골고다 이런 데를 다 이제 본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을 해 본다고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 여기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는 바로 죄인이었구나.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못 박은 것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며 여러분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분과 그러므로 일치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과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오직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함으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죄가 있거나 아니면 죄가 여러분 앞에 남아 있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랑 일치됨으로 이거거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록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했지만 이 장로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형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새겨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세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 앞에 구절에서 베드로는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여덟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의 심판을 통하여 방주로 들어갔던 것이죠. 물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은 방주 바깥에 있던 자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여덟 사람은 전혀 물에 젖지 않았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물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여덟 사람은 방주와 일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인간을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늘날 나의 방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물로 내려가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생활의 가장 위대한 진리들 가운데 하나를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성화 가운데로 나아가기가 곤란하고 하나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기가 곤란한 것이죠. 6장 5절로 가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접붙임을 받음으로 연합되었다면 또한 그 장사함을 통하여서 연합되게 될 것이다.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아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서 멸한다라는 표현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다, 마비시키거나 무효화하다 또는 취소시키다라는 의미의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옛 본성이 멸절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에게 얽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가보실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금세나 내세에서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언젠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미로라,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인데요.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은 승리한 자들의 합창입니다. 영원없게 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영혼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장 10절로 가보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분은 한때 죽으셨으나 오늘날은 살아계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려고 영원히 살아계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자들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실에 이르게 되는데요. 11절로 가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내가 생각한다 또는 가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지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이 2000년 전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사실이 되는 것이죠. 12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즉 죄가 여러분의 몸을 계속 지배하여서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성화가 위치적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며 그 죄책을 제거해 주었지만 그 생활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사람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이죠. 신자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을 사실로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참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맡기고 있는가를 이제 13절부터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드리라는 표현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드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드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욱더 좀 되새기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참 좋으리라고 봐요. 저는 이 바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좀 좋다고 생각해요. 드린다는 것보다는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거 말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위에 바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옛 본성에 자꾸 굴복하기 때문인데요. 뭐라 그럴까요? 좀 의지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자신을 좀 바쳐야 되겠어요. 매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셨기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보면, 어느 작은 소녀가 어느 날 밤 침대에서 떨어져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이를 일으켜 다시 침대에 누이면서 얘야, 어쩌다 침대에서 떨어졌니? 라고 물으셨다죠. 그 소녀의 대답은 나는 침대 안쪽으로 너무 꼭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옛 본성에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 본성의 지지를 추종하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옛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범죄하는 데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쳐라, 이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매기 성경 강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저는 저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좀 더 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나요? 그 성격을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험담하는 일에 여러분들 약하신가요? 자꾸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이세요. 그러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혀가 문제입니다. 제 혀를 맡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는 오늘날 부도덕의 문제들이 많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한, 그러지 마세요. 드리시면 되는, 드리면 승리하고 드리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력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